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그리고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53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53절.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아멘.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파송하셨던 제자들이 자신들의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간의 사역을 보고하는 일로 시작하죠.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후 등장한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세와 깨달음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요한과 그의 제자들마저도 예수가 진정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죠.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보았으나 예수의 진짜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성급함과 무지, 그리고 편견과 편협한 생각이 예수를 그들이 만든 작은 박스 안에 넣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과는 크게 대조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를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게 만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일행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다른 편으로 건너가 쉬려고 하여도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도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고 기록한 대로 그런 쉴 기회조차 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예수께 나온 그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향한 비교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아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들의 편견에 의해서 나사렛의 몫으로 또 자신들이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의 아들이자 또 형제로 그렇게 정의 내려버렸지만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한 예수를 따르던 무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을 때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 간절히 예수를 찾고 있었고 예수를 보자마자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합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과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의 시선입니다. 먼저 예수를 따르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예수께로 나온 오늘 말씀의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자 없는 양입니다. 34절에서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존재이길래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양은요, 기원전 8000년에서 6000년경에 서아시아 지역에서 가축화가 최초로 이루어집니다. 오랜 기간 인간의 손을 거쳐 선택 교배된 탓에 야생종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축화되어서 사육되었기 때문에 늑대와 같은 천적이 다가올 때에도 일사불란하게 도망치기보다는 겁이 많아서 우왕좌왕하며 서로 부딪혀 압사당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축화된 양들은 자란 털들을 사람들이 깎아주지 않으면 털 무게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풀을 먹을 때도 잎뿐만이 아니라 뿌리까지 먹는 그러한 습성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자주 이동시켜 줘야 합니다. 한마디로 손이 참 많이 가는 가축이죠.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목자가 돌보지 않는 양은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적어지게 되죠.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사람들이 어느 누구의 도움과 돌봄도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양떼와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난 유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있는 회당에도 지도자들이 있었지요. 유대교의 선생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 그들을 다스리던 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사람들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 지키고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죠.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벌판에 홀로 남겨진 양과 같이 그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혀서 예수에게로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자락 끝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로 나온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이었죠. 삶의 문제와 아픔에 고통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낫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2년간 병으로 고통받았던 그 여인처럼 예수의 옷에라도 손이 닿으면 낫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이로에게서 보지 못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곧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는 그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compassion이라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splanknizomai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splanknizomai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창자, 내장, 간장 등을 의미하는 splanknon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창자를 긍휼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신체 기관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한국말로 하면 애간장이 끊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마음속에서 움직이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적인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창자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하고도 진한 그 감정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 아픔과 긍휼이 그대로 전해지고 그것에 참여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었고 이 마음을 그대로 예수께서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행길을 떠난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가 강도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줍니다. 이때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선한 행동과 대조되어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탕진하고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거지와도 같은 모양새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을 보고 갖게 된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들판에 홀로 서 있는 듯한 사람들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장으로부터 끌어오르는 그 긍휼한 마음과 진정한 관계에 바탕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시죠. 예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본인에게 맡겨진 양들과 함께 걸으셨죠. 진정한 목자로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몸을 던지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여러분 모두를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토록 따르며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목자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선한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